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우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2장이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또 익사이팅한 창세기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바로 책으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상의 찬송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11절 이하의 최후의 심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19장은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과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11절 12절을 중심으로 그 확실한 언약의 완성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이 우주의 역사는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야 맞아 확실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이겨내자 잘 참자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는 거죠.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우주는 거대한 코스믹 스트러글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신의 자녀들과 영원히 사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 목표 지점을 향해 지금 우연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수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우주를 경륜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주를 공부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우주는 마치 거대한 생물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질량과 거리, 만유인력 이런 여러가지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 우주는 서로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몸처럼. 여러분 태양이 지금의 자리에서 1m라도 움직이면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균형, 이 역학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 아세요? 만약에 행성이 하나라도 그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전체 우주가 균형을 잃고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몸처럼 어떤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불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태양은 지금 그 자리에 그 질량으로 그 거리에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도 정확한 거리를 정확한 각도에 의해서 돌아야만 이 우주는 치밀한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섬세하고 치밀한 역학관계에 의해서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우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유기체처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흥분케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유지케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따뜻한 태양의 빛과 또 서늘한 그늘을 적절한 시간 동안 골고루 받아서 한 곳에 너무 오래 쬐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거대한 우주를 인력으로 거리로 질량으로 수많은 역학관계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엑스트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있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마치 성실하고 훌륭한 기술자가 24시간 지키며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움직이는 기계처럼 인간들의 생존을 위해 이 지구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 지구는 48km의 지표면과 또 3200km의 멘틀 그리고 외부 코어와 내부 코어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 코어는 가장 안에 있는 핵 같은 내부 코어는 아주 단단한 금속인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코어는 아주 수천도가 넘는 액체예요. 이 외부 코어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그 회전 속에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급한 회전 속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 그 자기장이 지구를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풍과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능이 막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외부 코어가 잠깐 회전하는 걸 쉬면 이 지구는 금방 숯덩이가 돼버린다고요. 태양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구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이 지구가 자전을 잠깐 멈춘다거나 공전을 잠깐 멈추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외부 코어가 회전만 멈춰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기장에 의해서 철새들이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을 여러분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새는 머리가 나빠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기억하고 거기까지 갑니까? 새 머리에는 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에 의해서 마치 자석이 끌려가듯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가 좋아서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처럼 한치의 실수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창조되었고 그냥 우연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저는 더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완벽한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이 우주와 지구는 창조되었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그 우주를 운행하며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목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주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간 동안 지금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렇게 우주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로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섭리를 딱 놔버리시면 그 프라부단스가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충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꽉 다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마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부속품인 거예요. 엑스트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자꾸 본다고요. 오맨이나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귀와 접전을 하며 싸우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마귀가 사용되고 있는 것뿐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만이 승리자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비진리를 들어서 진리를 공격하게 만드시는지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 시간 정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만이 유일한 승리자고 유일한 왕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된 디아데마타라는 이 단어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 스테파노스와는 다른 단어예요.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전에 공부한 12장과 13장에서도 이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면류관이 용과 짐승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죠? 일곱 면류관, 열 면류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일곱 개, 열 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어떤 단어 하나도 그냥 쓰인 것이 없단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쓰여진 단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이라고 번역이 된 플루스라는 단어는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잠시 승리자처럼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플로스라는 단어를. 이 가시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왕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그 승리해주는 오직 우리 주님뿐이다 라는 것을 그 단어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며 지금 승리를 하고 계시고 언젠가 완전한 가시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 많은 면류관이라는 말이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성되고야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열심히 우주를 운행하시며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그대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너무 든든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더러운 우리의 실존을 보면서도 그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얼굴을 디밀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또 왔어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 왜 열 왕이 등장할까요? 많은 면류관과 지금 대조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 열 왕들은 그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세상 왕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보세요. 면류관, 혼인잔치, 새 이름.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우주와 역사를 경륜하고 계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면류관의 주인답게 반드시 승리하시고야 말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 가지로 표기가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충신과 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이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12절에 있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고 네 번째가 16절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인 거예요. 계속 그 이름은 하면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인 충신과 진실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언약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거기서 읽어낼 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그분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다 그래요. 무슨 이런 이름이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 19장에서만 네 가지의 주님의 이름을 봤잖아요 지금.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이름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벌써 다 말해주고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노아 전부 그 이름을 내용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이름이 비밀이다라는 그 말은 그 존재의 내용이나 그 존재가 하는 일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직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잘 보세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몰랐다 그래요. 여기서. 그렇죠? 4절 보세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 분명히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라는 것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잘 내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미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힘이 좋은 하나님인 줄은 알았지만 거기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구속사 안에서의 특성, 즉 언약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담고 계신 내용은 출애굽기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시고야 비로소 그들에게 경험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비밀이었다. 그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계시록 17장 5절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자, 분명히 비밀이라 그러죠. 그래놓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다. 그래놓고 그 비밀이 뭔지를 이야기해줘요. 이름을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존재의 내용을 그 존재의 사역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만도 이미 주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그 이름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충신이며 진실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직 비밀인 이름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절대 우리 주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우주의 역사와 종말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몰라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우주의 역사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뒤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말은 아주 무지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나같이 이렇게 IQ 150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신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나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보좌를 흔들어서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보내주고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다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흔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건 주님이 경륜해 가시는 역사의 불가할성과 은혜의 우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건방지게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보좌를 흔들 생각하지 말고 애시당초 항복하고 순종하라, 충성하라 라는 그런 충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우리는 너무 건방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짤막한 이성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소설이나 만화나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과 비교해서 다른 거라고는 힘만 더 센 그런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너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분이 바라시는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 세상이 오늘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아무리 무슨 봉사를 하고 집을 팔아서 11조 내고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비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며 그러한 분이 쏟아놓으시는 이 역사의 내용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비밀이라니까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항복하며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 그 수준에 한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천지는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택해졌는지, 왜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야 했는지, 왜 황제로 안 오고 그렇게 못생긴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지금 남겨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은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현대 신학이 지금 내놓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추측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 막연히 추측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나 욕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시적인 역사조차도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 자연이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 가시적인 이 자연세계조차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알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과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시기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 염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가 감히 추측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그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도저히 불가해한 그리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항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항복을 받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주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항복, 충성, 순종인 거예요. 그 충성의 내용이 뭐예요? 선교, 예배당 건축, 헌금, 구제, 봉사.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2차적인 것들은 이 1차적인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거,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어티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주 너의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하나님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성숙시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라, 힘써 나를 알아라. 믿음, 성숙,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헌금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진짜 봉사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안 하고 어떤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자꾸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지들 삶은 전부 개판인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마태복음, 호세아서를 이 한 문장에다가 다 갖다 넣은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될 그 영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져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 생명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영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죽음 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니까? 마치 그 죽음은 나에게는 절대 안올것 같죠. 와도 내 생각 저 너머에 언젠가 그때 나에게 올것 같죠. 예배당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만 꽁꽁 묶여 있다니까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여러분의 생존이나 생계에 도움을 주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무당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끊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끊은 건 여러분의 생존과 생계를 도와주시려는 단순히 그런 가난한 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도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아있는데.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생존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일 뿐이지 그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생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생명의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 환경, 조건 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그 조건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상황임의 조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든지 괜찮아. 난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그래, 부자여도 괜찮아. 왜? 나의 목적은 생명이지 이 생존과 생계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건 환경이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환경이니까 난 다 괜찮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이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이 생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생명에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깨는 거예요, 지금요.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아파도 괜찮아요. 강도 당하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다 겪어야 돼요.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향해 갈 거야 라는 그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이지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어디서 그따구 엉터리 기독교를 가르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 보니까 어떤 한인 사업가가 비벌리 힐즈에다가 4천만 불짜리 대저택을 현찰 주고 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조금 부럽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자랑할 목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 천국을 믿고 있다면 그 4천만 불짜리 대저택을 다 팔아도 천국에 있는 우리 집 계단에 타일 하나도 안 돼요. 그게 믿겨지는 사람이면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꿀리지도 않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고 못 빼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때요? 살쯤 찌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살찐 사람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경, 저 환경에다 던지셔서 지금 똑같은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 부러울 수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면 아니라는 거 허허 웃을 수 있어요, 거기서. 조바심 안 낼 수 있단 말이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시도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에게 이 땅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는 거래관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란 말이에요. 피조물은요, 조물주가 입어 그러면 입고, 먹어 그러면 먹고, 야, 요때까지만 살아있어. 그러면 그때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 비밀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겠지 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순종하며 생명을 향해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쿼바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나오며 로마의 귀족들이 나오며 네로 황제까지 나오죠. 마커스 비키니우스라는 사람들. 그 중에 잠깐 사도 바울이 잠깐 등장하는데 기억나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 장군들과 네로와 비교해서 그 바울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대머리까지 까졌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러나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이 황제와 귀족 마커스 비키니우스는 전부 엑스트라인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한 엑스트라. 왜 그런 자존감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가장 만족해하는 사람이 누구이든가요? 바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야망 때문에 전부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하잖아요. 바울만 평안해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그 천국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천국 때문에 지금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국을 주신다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는 천국의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어떤 천국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안 주면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초가삼간이라도 우리 찬송가는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나는 거기가 지옥이라도 쫓아갈 거야. 여기까지 도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일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를 경험으로 체득하면서 종국에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 별로 못 봤어요. 그 천국은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는 어떤 반대급부는 아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생존의 도구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졸라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다 이렇게 천국을 소개하세요. 천국은 금대문, 보석기둥, 비단집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 말은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종종 오해하는 게 신랑을 기다리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다가 봉변을 당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졸림에도 불구하고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다 잤어요. 10명이 다 잤다니까요. 그럼 뭘 근거로 어리석고 슬기로운 것을 나누고 있냐고요 지금.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갈 때 기름을 들고 갔느냐 아닌가가 지금 어리석고 슬기로운 것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을 안 가져간 게 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신랑이 일찍 왔다면 그 무거운 기름을 가져간 처녀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는 거죠. 필요도 없는 거 무겁게 들고 갔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보고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만일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일찍 오면 그 기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 다른 말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내가 그 무거운 것을 날라야 되고 또 쓰지도 못할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자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소홀한지 아세요? 그것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나의 생존에 유익이 되는 현재 나에게 시급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없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 동안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죠. 뭐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당장 나에게 유익이 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업, 공부, 여행, 오락, 음주, 가무, 거기에 반해 기도, 예배, 설교, 신자다운 삶, 이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안 갖다 줘요. 오히려 짐만 된다니까요. 그 처녀들에게 그 무거운 기름이 부담이 됐던 것처럼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 신앙적인 부담감이.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지 뭐. 벌써부터 준비하는 건 나한테 손해야. 왜? 아직 때와 기한이 안 왔으니까. 이건 자기가 지금 때와 기한을 미루어 자기가 추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비밀인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내가 지금 미루어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실 거야. 바로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열심히 내 해도 되는 거지만 돈은 지금 못 벌면 안 되는데,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지만 이번 주에 안 놀러 가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 한 조각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자. 이게 어리석은 처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때요? 합리적인 세상 관점으로 볼 때에는 참 미련한 여자들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가요. 나중에 모자라면 얼른 가서 사오면 되는데 미련하게 처음부터 그 기름통을 들고 가요. 지금 들고 간다는 거예요. 신랑은 나중에 만나지만 지금 나는 무거운 기름통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은 그 주님밖에 없어. 혹시 기름이 떨어져서 주님이 나를 못 찾으면 안 되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두자. 그 만남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신랑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좌표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꺼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기름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신랑을 만날 거예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거예요. 그죠? 엄청난 기쁨이 충만히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지금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다림은 이 만남에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행복은 지금 이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제 아들이 셋 있는 거 아시죠? 아들들이 한국에 1년 한 번씩 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이들 할아버지죠? 이 아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이들이 몇 월 며칠 날 갑니다 그러면 열흘 전부터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너무 좋아서요. 아직 이 아이들은 안 갔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기다림이 만난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좋아서 막 황홀하대요. 그 날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신자다운 삶을 쏟아내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뭘 했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공력은 다 타버릴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요? 내가 그분을 오매불망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기름통을 준비하는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난 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이 땅에 침노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이렇게 퀭한 눈에 슬픔과 눈물 속에서만 사야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나신 그 존재 앞에 항복하고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합리적인 세상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바로 그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 봉사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니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사실 달란트의 비유란 말도 틀린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없다예요. 주인이 없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없을 때도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났다.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이익이 자기에게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럼에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있을 때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자 주인의 일은 묻어두고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들에게 돌아와서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데도 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산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말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음에도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마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신랑이 오실 그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신랑이 오신 것처럼 준비하는 여자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그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십일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기 때문에? 나는 구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신념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걸 거야. 나는 믿는 것이면 틀림없어. 나의 신념으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최면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무의식 중에 자기를 최면을 걸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자기의 고집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겁니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안 계신데도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으셨는데도 주인이 함께 계신 것처럼 신랑이 오신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문화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죠. 그 멀리 떠난 주인과 남아있는 종이 접촉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지금 없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 나는 그 주인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신랑이 오셨어 주인이 오셨어 그때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알아야죠.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려야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엉터리입니까 라고 울어야죠. 사업 망한 걸로 울지 말고 자식 새끼 어떻게 된 걸로 울지 말고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이며 나는 왜 천국 가는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로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라면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을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죠.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이 오늘 맛봐야 되고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신앙생활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그냥 교양활동하는 것처럼 피트니스센터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한 번씩 와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 여러분은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하신 그 예수가 진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천국 백성답게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주인을 만난 종들처럼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그 천국을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천국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꿇어 엎드려 기도하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엉뚱한 거 달라고 그 참된 거 구하는 그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올바른 거 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